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 만이고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중대한 시험 발표 등 최근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방한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단독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스페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도 오찬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판문점에서 미북 접촉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북한 쪽에 응답이 없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워싱턴 공항 출국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의 NHK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 일정을 마친 뒤 17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케자키 시케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전원 송환되면 평양과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항공편이 운항 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망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5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전날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고려항공이 왕복 항공편을 운항하는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대해 현재는 북한 노동자가 있어 이용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사라지면 노선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귀국이 진행 중이라고 마체고라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유익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의해 귀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편을 주 2회 월요일 금요일에서 주 5회 월화수목 금요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이 이처럼 항공편을 확대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약 3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지난 2017년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옥수수, 밀 등 농산물과 자동차와 부품 등에 예정했던 보복 관세 부과를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보류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위원회 측은 미국과의 상호 존중과 동등을 기반으로 각자의 핵심 우려사항들을 해소하고 중미 경제 통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7년 미국으로부터 들여간 상품과 용역 구매량에 더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를 추가 수입하게 된다고 미 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를 유보한 가운데 기존 2,500억 달러어치 물량에 매긴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15일 규모 6.8에 이르는 강한 지진이 발생해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14명이 지금까지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인구 120만 명이 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에서 서남쪽으로 62km 떨어진 곳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지진의 규모를 처음에는 6.9로 관측했다가 6.8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곤경에 처해 자살을 시도하려던 조지에게 다가온 수호천사 클레런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데요. 클레런스는 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46년에 개봉한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영화 멋진 인생 It's a Wonderful Life입니다. 이 영화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제임스 스튜어트, 도나 리드, 라이오넬 베리모어가 출연했는데요. 가상세계의 일들이 벌어지는 판타지 영화로 개봉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TV에 방영되면서 재평가를 얻어서 미국인들에게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 중 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백 영화 멋진 인생 지금 만나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 천사들에게 부디 조지 베일리를 보살펴달라는 베드포드 폴스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빗발칩니다. 천사들은 아직 날개를 달지 못한 천사 후보 클레런스를 불러서 조지 베일리가 어떤 사내인지 설명해주며 그가 자살하지 않도록 도우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소개하는 조지 베일리는 어릴 때부터 이타심이 넘치는 남성이었습니다. 겨울철 호수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다가 귀머거리가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약국의 주인 가우어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다른 아이들을 독살할 뻔한 일을 막아냅니다. 머지않아 반듯한 청년으로 성장한 그는 세계 일주를 다녀온 뒤 건축학도가 될 꿈에 부풀지만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신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자신은 아버지의 소액 대출 사업을 물려받아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사는 데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런 그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독한 자본가 헨리 포터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그때마다 조지 베일리는 마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마음속으로만 좋아했던 메리 해치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도 꾸리게 되는데요. 헨리는 심지어 돈으로 그를 매수하려고도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견딥니다. 하지만 동생의 귀향 파티를 준비하던 크리스마스 전날 밤, 동업자 빌리 삼촌이 8천 달러를 잃어버리면서 돈을 되찾지 못하면 조지 베일리가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클레런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멋진 인생 주제곡이었죠. 디미트리 티옴킨의 It's a Wonderful Life,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필립 반 도렌스턴의 단편소설, 위대한 선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멋진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거친 끝에 프랭크 카프라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필립 반 도렌스턴은 소설을 출판하는 데 실패해 직접 200부만 한정 제작해 지인들에게 돌렸는데요. 만족스러운 각색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프랭크 카프라의 제작사에 멋진 인생을 넘기며 프랭크 카프라는 서너 명의 각본가와 함께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영화 멋진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진짜 원조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즉 73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영화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본물 터지듯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기 시작했고요. 주로 연말연시나 휴가 기간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건전한 영화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현재 세계적인 명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죠. 미국의 시인 로버트 존슨은 흥미로운 비평을 기고했는데요. 영화가 가장 미국적인 영화 중 하나라는 점은 합리적 개인주의가 조지 베일리라는 인물을 통해 영화 속에서 잘 구현됐기 때문이다. 조지는 단순히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 인물이 아니라 본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자금을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게 본인의 장기적인 효용을 고려해 볼 때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 영화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조지 베일리라는 인물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잘 그려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조지는 유럽 여행을 포기할 때도 동생 대신 계속 가업을 잇게 됐을 때도 자신의 보다 크고 지속적이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눈앞의 즐거움을 미룬 강한 의지의 인물로 묘사됐는데요. 이는 강한 의지로 고난을 극복하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인물의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디미트리 티옴킨의 Death Telegram, 사망 전보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멋진 인생의 프랭크 카프라 감독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할리우드 고전기를 대표하는 이상주의자 감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뉴욕항에 발을 디딜 당시 아버지가 자유의 여신상을 가리키며 자유라고 외쳤던 걸 오랫동안 기억했던 그는 훗날 영화감독이 된 뒤에도 영화를 통해 미국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의 영화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비롯한 미국적 가치관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 경제 대공황,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930년대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디즈시 도시에 가다, 우리 집의 낙원 등 고전적인 작품을 통해 평범한 사람의 가치를 역설했던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전후 최초로 발표한 이 영화는 보통 사람의 선량함과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박한 꿈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 벤 도렌스턴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쓴 짤막한 이야기, 위대한 선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책임감에 짓눌린 젊은 남자로 제임스 스튜어트는 처음에 이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영화 멋진 인생은 카프라 감독과 주인공인 제임스 스튜어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 모두 초기에 컬러 영화의 등장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한 걸 무척 유감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둘은 영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에서도 함께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드미트리 티옴킨의 George and Dad, 조지와 아빠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멋진 인생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어떨까요?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크리스마스를 30, 40도의 무더위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인사를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드라고 인사를 하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인 소고기 숯불구이를 먹습니다. 독일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장난감으로 유명한데요. 비누로 만든 장미나 종이로 만든 꽃, 인형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는 어린 바나나 나무나 야자나무로 성탄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Love Sequence, 사랑의 장면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멋진 인생은 조지 베일리라는 주인공을 통해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보통 사람들의 선의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미국적인 이상을 다시 한번 그려냈습니다. 멋진 인생은 미국 영화협회 AFI가 선정하는 감동의 영화 베스트 100에서는 1위를 했고요. 2007년 미국 영화 베스트 100에서는 20위에 올랐습니다. 2003년 AFI 선정 영웅과 악당 베스트 100에서는 주인공인 조지 베일리가 영웅의 9위, 탐욕스러운 은행가 미스터 포터가 악당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미국의 대형 영화 비평 사이트 Rotten Tomatoes가 발표한 2014년판 크리스마스 영화 베스트 25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멋진 인생은 영화 상영 당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에 지명되긴 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부루의 명작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TV에서 틀어주면서 시간이 지나며 이 영화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재평가돼 영화사상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6년 뉴욕 비평가협회상 감독상, 1947년에는 골든글로브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디미트리 티옴킨이 맡았는데요. 그는 카프라와 함께 잃어버린 지평선,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 존 도우를 만나요 등 여러 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편집하던 도중 카프라는 티옴킨이 작곡한 음악을 상당 부분 뺐고요. 이로 인해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고 합니다. 티옴킨의 음악 대신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건 18세기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입니다. 베일리가 자살을 포기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자 그의 귀환을 축하하며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가 진 빚을 갚아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해피엔딩의 분위기를 잘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았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드미트리 티옴킨의 웨딩 시걸스, 결혼식에서 피우는 궐련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멋진 인생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멋진 인생, 그래도 멋진 거겠지? 삶이란 힘들지만 살 가치가 있다. 만만치 않은 개인이라는 존재의 삶, 산다는 것의 중요함,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가 더 밝은 빛을 내는 경우가 있다. 허를 찌는 영화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멋진 인생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946년 12월 뉴욕의 글로브 티어터에서 개봉 당시 비평가와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혼란 등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It's a Wonderful Life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얻었고요. 이런 국민들의 소망은 영화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과 호평으로 드러나서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도 조지 베일리에게 행해진 기적처럼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만들었죠. 타임지에 의하면 올해 할리우드에서 이 영화에 필적할 만한 라이벌은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라이벌은 1946년에 개봉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이 영화는 1947년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죠.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얼마나 자주 이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더라도 매혹될 것이다.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딜레마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멋진 인생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지 베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자 천사인 클레런스는 뭐라고? 태어나지 말걸 그랬다고요. 그러자 클레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되네. 잠깐 잠깐. 그것도 좋겠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소원대로 해주겠네. 자넨 안 태어난 거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스터 포터가 지배하게 된 마을의 이름, 즉 포터스빌. 이 장면은 영화의 가장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조지가 태어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동생을 구하지 못해 동생은 죽습니다. 그러자 조지 베일리는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 장면이 뒤에 발생하는 기적을 더 의미 있게 만들죠. 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딸 주주가 아빠 조지에게 말합니다. 봐요 아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매번 종이 울릴 때마다 천사가 날개를 갖는데요. 그래 맞아. 조지는 그의 수호천사 클레런스가 원하던 날개를 갖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디미트리 티옴킨의 George is Unborn,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조지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한 평범한 남자가 부패한 자본가의 권력에 대항해 자신의 마을 사람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멋진 인생 중에서 디미트리 티옴킨의 포터스빌 세미트리, 포터스빌 묘지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연방대법관으로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썰굿 마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썰굿 마셜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썰굿 마셜은 1908년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오던 미국 동부 발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네.
당시 미국은 흑백 인종 분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흑인 어린이들은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네, 썰굿 마셜은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가 가본 어떤 장소의 이야기 등을 아주 재미있고 우습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스운 이야기 속에는 늘 뼈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이 마셜이 발티모어에서 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모종의 말썽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벌을 준다면서 마셜을 난방 보일러가 있는 기계실에다가 여러 시간 가두어 놓고 벌로 미국 헌법 전문을 읽고 그것을 외우라 이런 숙제를 줬습니다.
네, 이 헌법 전문이 무척 길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마셜은 그걸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때 받은 벌이 결국 마셜을 평생토록 법조인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었네요.
네, 마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된 헌법 조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런 헌법이 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에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썰굿 마셜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링컨대학에 들어가 1930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릴랜드 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 메릴랜드 법대는 흑인이란 이유로 마셜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셜은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하워드 대학교는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마셜은 클래스 1등으로 하워드 로스쿨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 마셜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셜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한 흑인 젊은이의 소송 사건에 맡게 됐습니다. 그 청년도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한 케이스였습니다.
마셜은 메릴랜드 법대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입학을 거부했던 그 학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죠.
마셜은 이처럼 인종차별과 관련된 많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의 입학을 거부했던 메릴랜드 대학교는 여러 해가 지난 뒤 법대 도서관을 그의 이름을 따 썰굿 마셜 도서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썰굿 마셜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썰굿 마셜은 미국 최대의 권익 옹호 단체 중 하나인 전국 유색 인종협회 NAACP의 수석 법률 대표가 됐습니다. 마셜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종을 분리한 법과 싸웠습니다.
마셜이 다룬 여러 가지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인 케이스는 30회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마셜이 패소한 사건은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마셜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캔사스주 토피카라는 도시에서 제기된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첨예한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죠.
당시 토피카에는 린다 브라운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흑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린다는 집에서 1600m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까운 학교가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데 있었습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브 브라운은 가까운 썸너 초등학교로 딸의 전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학을 거부했습니다.
캔사스 주법은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한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를 따로 두는 것은 합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등하지만 분리하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올리브 브라운이 법의 부당성을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사실 인종별로 나누어 놓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이 실시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백인 학교에서는 흑인 학교보다 더 나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NWCP의 법률 대표이던 서군 마셜은 이 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 신문에 보도되자 마셜에게는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다른 민권 변호사들은 마셜이 너무 성급하게 나간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 브라운 측이 패하면 민권운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마셜에게 좀 더 기다리라, 신중을 기해라, 천천히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서군 마셜은 살해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3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서군 마셜은 대법원 심리에서 인종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학교를 인종별로 나누는 캔사스 주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4년 5월 17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토피카의 어떤 학교에서도 인종 때문에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언론은 이 역사적인 재판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The Supreme Court issued its landmark ruling in Brown versus Board of Education, banning racial segregation in public schools.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에 대한 판결은 그 후 여러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가 됐습니다. 그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인종 분리의 두터운 벽을 제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판결이 20세기 미국에서 내려진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셜 대법관은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분리와 싸우는데도 용기를 주도록 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this decision in itself will encourage the people to take further steps without litigation in many areas.
대법원 판결은 학교 인종분리 철폐운동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판결은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서군 마셜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서군 마셜을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마셜은 한 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중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법관이 된 겁니다. 그는 24년 동안 대법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마셜 판사는 미국 형사재판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피의자는 유죄든 아니든 누구나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한 예였습니다.
서군 마셜 판사는 주류를 이루는 보수파 대법관들의 반대하는 표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사형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를 찬성하는 보수파와 달리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마셜 대법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83세 때 서군 마셜 대법관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가 더 이상 보수적인 주류 대법관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아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기자회견에서 왜 은퇴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마셜 대법관은 늙어서 그렇지 왜 그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라면서 사람들을 웃겼죠.
What's wrong with me? I'm old. I'm getting old and coming apart.
또 다른 기자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마셜 대법관은 잠깐 생각에 잠기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3년 85세로 타계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된 대법원에는 단 하루에 전국에서 18,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대법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서군 마셜 한 사람이 미국 내 모든 인종차별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등을 향한 역사적인 과정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흑인 최초의 연방대법관으로 활약했던 서굿 마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입니다. 경기장을 누비며 승부를 가리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인기를 더해가는 수많은 운동 경기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특히 즐기는 종목으로는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그리고 미식축구가 있는데요.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한창인 요즘에는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미식축구가 단연 최고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축구, 미식축구, 풋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의 겨울 스포츠, 미식축구, 풋볼.
해마다 9월 첫 주에 시작된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이 12월 말 정규 시즌 마무리를 앞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 연고를 둔 32개 프로 미식축구단이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NFC와 American Football Conference AFC 이 양대 지구 아래 각 16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아래 동서남북 4개 권역 소속으로 또다시 4개 팀씩 묶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16차례의 경기를 치르는 정규 시즌을 거칩니다. 그리고 1월에 그중에 승자들끼리 붙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열어서 NFC, AFC 이 양대 지구의 최고팀을 가리고요. 2월 첫 주가 되면 그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단판 승부,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고 꼽히는 슈퍼볼 경기로 축구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열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합니다.
I am a big fan of football. I like football a great deal.
Patriots have won it 6 times in the last 10 years. Or the Green Bay Packers, the San Francisco 49ers.
미식 축구를 좋아하고 특별히 응원하는 팀과 선수들 자랑에도 아낌이 없는 미국 사람들. 각 팀이 기반으로 하는 지역마다 6에서 7만 석, 크게는 10만 명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평소에도 경기에 나서는 팀의 성적과 인기에 따라서 입장권 가격은 평균 100달러에서 700달러도 넘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파티를 열듯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고 즐긴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미식 축구를 대하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축구, 미식 축구, 그리고 럭비.
아직도 축구와 미식 축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럭비하고 미식 축구는 어떻게 다른 거야 하는 분도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그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광성, 김경영.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북한의 축구 대표 선수들이 운동장을 누비는 축구는 사커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발로 차는 축구도 풋볼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 풋볼은 미식 축구를, 사커는 월드컵 축구의 축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를 아메리칸 풋볼로 불러서 구분하기도 하죠. 미식 축구 경기에 각 팀의 11명의 선수가 뛰는 것은 축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미식 축구는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공을 씁니다. 축구는 공이 손에 닿으면 무조건 반칙이죠. 하지만 미식 축구는 공을 손에 들고 패스, 연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고 골문을 향해서 달려도 됩니다. 공을 뒤로만 패스할 수 있는 럭비와는 달리 미식 축구는 전후, 좌우 패스가 자유롭습니다. 미식 축구의 득점 방식은 럭비에 가깝습니다. 축구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만 1점씩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미식 축구는 공격수가 엔드존이라고 하는 상대 측 골라인까지 공을 잡고 돌파하면 터치다운에 6점을 얻습니다. 또 경기장 양쪽 끝에 두 날짜리 포크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의 골대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거나 득점 상황에 따라서 1점에서 3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떤 운동 경기보다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치열하고요. 틈을 파고드는 그 빠른 질주에 관중들의 환호가 높아집니다. 복장을 보면 미식축구와 축구, 럭비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은 다들 익숙하죠. 축구 선수 복장에 턱 아래까지 단단히 묶은 이 쓰개 같은 모양의 모자를 쓴 선수가 있다면 럭비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헬멧, 어깨와 가슴, 허벅지, 다리 부분 등 유니폼 아래 갑옷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타났고 멀리서도 움찔하게 되는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미식축구 경기입니다. 공으로도 구분됩니다. 타원형이어서 럭비공과 비슷한 듯 하지만 미식축구공은 끝이 더 뾰족하고요. 레이스라고 불리는 8줄의 흰색 박음질이 있습니다. 또 갈색의 가죽 재질이라면 99%가 미식축구공입니다.
미식축구 풋볼의 역사.
Well, it is an American sport because, and you know, people often.
자, 그런데 미식축구가 왜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불릴까요?
American football really is a sport that is unique to this country.
Yeah, it was created here. It's a mishmash.
먼저 그 이유를 미국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00년대. 유럽 사람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가져온 럭비공으로 아시아인들의 축구와 비슷한 이 발로 공을 차는 경기를 했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공을 손으로 잡고 골라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의 럭비와 축구가 섞였고요. 관중의 흥미를 끌고 또 선수들 사이에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럭비가 영국의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것처럼 미식축구도 미국의 명문대학 간의 경기가 그 역사에 기반이 됐습니다. 1896년 11월 프린스턴 대학교와 러커스 대학교가 역사상 첫 풋볼 시합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버드 대학교, 예일, 컬럼비아 대 등이 참여하는 연맹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웬만한 규모의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면 시골 마을에서도 이 미식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탄탄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풋볼 경기는 프로리그 못지않은 인기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130여 개 대학교가 이 챔피언 자리를 놓고 해마다 불꽃 튀는 열전을 펼치고 있고요. 16,000 곳 이상의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풋볼팀에 들어가고 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 선수들이 기계 넘치는 미식 축구 복장을 입고 운동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 NFL
축구는 미국을 움직이는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축입니다. 1920년 오하이오주에서 미국 전역 11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구팀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뒤에 그 이름을 NFL로 바꾸면서 올해로 100년이 된 프로 미식 축구 NFL의 초석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스포츠 구단의 가치 평가에서도 미국의 프로야구, 영국과 유럽의 프로축구리그 등 기라성 같은 프로구단을 제치고 미국의 프로풋볼리그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55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4년 연속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967년부터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하나의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 입장권은 수천 달러를 호가하기도 하고요.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사람들만 1억 명이 넘고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하프타임 쇼에 당대 네루라는 스타가 출연해 공연을 하고 수천만 달러를 들여 준비하는 세계적 기업의 이색 광고가 공개되는 축제 중에 축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B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